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복음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면 복음이 뭐냐 이렇게 하면 복음은 보통 뭐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거는 동어 반복에 지나지 않고 본래 복음이 뭐냐, 복음은 고대 사회에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입니다. 승리, 전쟁에서 고대 사회는 이게 전쟁이 어느 시대나 중요하지만 고대 사회는 더더욱 중요했던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상대방 진영의 모든 것을 다 전리품으로 빼앗아오고 전쟁에서 패배하면 다 빼앗기는,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인생에 혹은 그 부족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소식은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이고 고대 사회에서 가장 행복한 즐거운 소식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면 전쟁에서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조금 다르지만 어제 저녁에 아마 우리나라가 요르단이랑 축구해가지고 졌나 봐요. 그런데 이기면 다 좋은데 우리나라가 지면 다 별 기분이 안 좋고 축구에 대해서는 여러 말들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선수들이 나가서 싸웠는데 경기를 했는데 이기고 진 것이 이제 우리나라 전체 대표가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예수님이 전쟁에서 이기신 거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전쟁에서 이기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전쟁에서 이기십니까? 죄악에 대한 싸움에서 이기신 거고, 이를테면 사람을 고통과 슬픔으로 몰아넣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죄악에 대해서 사람을 고통과 슬픔으로 몰아넣는 이 모든 타락한 세상의 어려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이기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세상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런 이야기를 이 마가복음이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죄악에 대하여, 어둠의 권세에 대하여, 세상의 죄와 고통에 대하여 승리하신 예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은 전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죄에 대하여, 질병에 대하여, 고통에 대하여, 어둠의 권세에 대하여, 사망의 권세에 대하여 승리하시느냐 하는 이야기를 이제 쭉 들려주는데 오늘 본문이 시작이에요. 시작. 오늘 본문이 시작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자신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 하는 것을 입증하세요. 두 가지 방식으로 입증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는 세례요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은 마가복음 전체의 제목이고 2절부터 11절까지 해서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으셨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9절부터 11절은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크게 말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거를 받으시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 하는 것을 입증하신 첫 번째 증거는 요한의 증거입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 한번 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세례요한의 증거를 받으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부 다 나와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 다에 나오는 이야기가 많이 없어요. 이를테면 오늘 본문에 세례받으신 이야기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세례받으신 이야기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예수님의 이적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요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 동서남북 사방에서 예수님을 주목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성경 전체에 기록된 이야기가 많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성경 전체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의 증거를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혹은 자기보다 더 훌륭한 주인공, 자기는 예수님에 비하면 그야말로 이 아무것도 아닌, 오늘 본문 7절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노예도 여러 종류의 노예가 있는데 가장 하찮은 일을 하는 노예가 뭐 신발, 주인의 신발끈을 묶고 푸는 일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거를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예수님은 자기에 비하면 정말 자기는 예수님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위대하신 분이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향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혹여 세례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례요한을 따랐는데 요한은 내가 아니고 바로 저분이다. 저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자기를 향하는 시선을 다 예수님께 향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왜 그렇게 했느냐? 요한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을 보시면 2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요한은 마치 왕이 등장하기 전에 다 미리 와가지고 다 준비하는 신하처럼, 이를테면 옛날에 무슨 그 양반 나오는 사극 같은 거 보면 앞에 종이 서가지고 길을 비켜라 뭐 이렇게 하는 거 하면서 이제 양반이 갈 길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요한은 요컨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자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와서 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뭐 이거는 이사야 40장 3절, 4절, 5절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마 세례요한은 성경 이사야서를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사명이 뭐냐는 것을 아마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기꺼이 감당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한 일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는 것을 좀 잘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도 사람들이 자기가 뭐를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 이런 거를 묵상하기보다는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내가 뭐를 잘하는지 이런 거를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제 진로 일종의 그 진로 지도 프로그램 이런 거 이제 진로 아이들이 진로를 어떻게 찾아갈 거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중등부에서 몇 주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상당히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튼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는 거를 찾아가려고 할 때 내가 뭘 좋아하고 뭐를 잘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가 뭐냐 혹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연약한 사람 혹은 고통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지를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은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내가 그 일을 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 광야와 전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전파해도 들을 사람이 없거든요. 뭘 전파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전파를 해야지. 광야로 가면 전파해도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한은 광야에 이르러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느냐 하면 이사야서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이사야 40장 3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광야로 나가 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매임받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매인 어떤 의미에서 보면 먹고 입는 것까지도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는 것조차도 대단히 검소하게 절제하면서 이를테면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이 먹고 마시는 일에 매이지 않는 그러면서 자기 사명에 매임받은 삶을 사는 사람이 세례요한인데 이런 세례요한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요한의 증거를 받으시면서 세례를 받으신 거죠. 오늘 보면 9절 보시면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과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한참 떨어진 곳이어서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와가지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 여러 가지 토론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10절과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이 본문에요. 삼일체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죠.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세례를 받으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비둘기 같이 내려오시는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입증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고 공개적으로 선언된 사건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다 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셨다고 마가복음이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 외에 또 조금 이 본문에서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이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회개의 세례,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인 거거든요. 그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성경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자기가 죄인처럼 연약한 자리에 서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받을 세례 인 것으로 마가복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을 쭉 읽다가 보면 저 뒤에 가면 이제 요한은 세베대의 두 아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는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뭐 그렇게 할 때 너희가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받는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면서 죄인의 자리에 서서 죽임 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앞뒤에 나와요. 오늘 본문 10절에 하늘이 갈라져요. 여기서 갈라진다고 하는 표현하고 저 마가복음 뒤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갈라지고 찢어지는, 하늘이 갈라지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이게 앞뒤로 배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참 중요한 분인지, 그리고 히브리서는 찢어진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이 갈라지면서 사실상 예수님의 육체가 갈라지면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린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증거하시는데, 나중에 저 마가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선언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앞부분과 마가복음 뒷부분에서 보통 이런 거를 수미상관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앞뒤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딱 입증하는 이 아주 중요한 선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세례를 예수님은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자기가 진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해 보이셨다고 하는 거죠.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마가복음을 쭉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밝히 알고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세요. 예수님이 앞서 가신 그 길을 뒤따라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잘 읽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